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 2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오늘 뭐 제목은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마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 살면서 야,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자아도취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리석도다 하고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단어는 누가 너희를 꾀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꾀임을 잘 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한절 안에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너희를 꾀어? 그래서 어리석도다 하고 꾀어, 꾀임을 받는 것은 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쏟고 나면은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비아냥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리석은 이제 어쨌는지는 내가 잘 몰라도 쏘가본 적은 있다. 그죠? 이 쏘갔다는 것은, 게임에 빠졌다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어리석었다는 것이 그뭐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 설명으로는 인지 이해 능력이 둔하다. 그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어리석은 것과 게임에 빠지는 것은 거의 인과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원인 때문에 게임에 빠지고 속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게임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깨이는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든지 온조가 있죠. 네, 온조. 근데 이 속이는 자, 꾀이는 자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의 첫그 조상이었던 그 이브를 꾀어서 속이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제가 그 한번 어린이 주일학교를 했는데 그 말씀 전하시던 선생님이 이 요한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 그 애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큰 용, 즉저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있다. 이게 사탄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거다. 선생님이 그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한 아이가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막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사탄에게 속아서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 성령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나이가 어려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또 깨달을 건 다 깨달아요. 예. 돌이켜보면 저도 고등학생 때,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고등학생들 보면 아이고 어리다, 애들이 뭘 알겠나 싶어도, 뭐 지금 같은 성경 지식은 모를지라도 돌이켜보면 저도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리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젊은, 어리고 젊은 이 청소년기에 은사를 가진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예. 뭐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 어쨌든 사탄은 속이는 자고 원조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단에게 이끌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잘해요. 저도 최근에 이제 도박에 빠진 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거의 90%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박에 돈을 써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서 빌려야죠. 도박할 테니까 돈 좀 빌려주고, 누가 빌려줍니까? 도박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계속 천지에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고, 또 사람들한테는 도박했다는 말 안 하고 다른 거 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단에게 이끌리는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참대요. 바른 것을 말하고 진실해요. 이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죠.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그 여자에게 음욕이 일어나서 간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큰 악을 행했나이다 이렇게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걸 덮고 숨길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그 여자 남편을 불러다가 요즘 전쟁 상황이 어떠냐, 전쟁은 우리에게 유리하냐. 근데 그거는 다 껍데기 말입니다. 속셈은 뭐예요?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하룻밤 자고 가거라. 그러면 자기가 그 여자를 보면서 임신, 그 여자가 잉태한 것이 숨겨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건 다윗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앉았잖아요. 그 우리아가. 그 다음날 또 불렀죠. 왜? 사단이 또 생각을 넣어줬거든. 술을 잔뜩 먹여서 보내라. 그러면 이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본능대로 행동할 거니까 자기 집에 갈 거다. 전쟁터에 오랜 세월을 있다 왔으니까 얼마나 아내가 그립겠냐. 술을 먹이면 될 거야. 또 우리가 불러가지고 네가 전쟁터에서 수고하고 왔는데 어찌 그냥 보낼 수가 있냐. 내가 너에게 술을 줄 테니까 군대 장관을 대신해서 한 잔 받고 다른 군인들을 대신해서도 한 잔 받아라.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또 보내잖아요. 근데 세상에 우리아가 얼마나 충실한 신한지. 그러니까 충성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를 때 충성된 신하가 충성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면 충성된 신하의 충성됨이 오히려 걸리적거려요. 또 다른 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불러가지고 편지를 써주죠. 군대 장관에게 가는 편지. 그래서 이 사람을 위험한 지역에 있게 만들어서 적의 손에 죽게 해라. 여러분, 이런 지혜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사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기 마음을 숨기고 거짓되죠. 그리고 그 결론은 살인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현재 그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단이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냐면,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딱 단순하게 말하자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남도 속여먹고 자기는 또 속고, 속고 속이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는 짓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별거 아닌 것도 막 그 상대방의 약점이면 부풀려가지고 막 여론을 그쪽으로 부정적으로 몰고 갈. 얼른 보면은, 야, 저렇게까지 해서 권력을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그 지적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그 정신적이나 인격적 수준은 정말 바닥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든 야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예, 짧게 그 예를 하나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경상도 진해라는 도시에 있을 때 세든 건물이 이제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상가 건물 주인이 그 가스 장사하고 기름 장사를 해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땅을 다 샀어요, 이분이. 땅 부자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 들어 살던 그 상가 건물도 그분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애는 중3인가 그렇고 둘째는 유치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고, 부인이 상당히 미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애는 현재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전처의 아내고 아들이고, 이제 현재 부인에게서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석유 장사하고 기름 장사를 해서, 아, 똑같은 말이네. 가스 장사하고 그 석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느냐? 양을 다 속여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양 속여가지고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처가 정식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너무 이제 처음에 살기 힘들 때 이제 만났나 보죠. 이제 아내가 애를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애를 혼자 키우면서 돈을 잔뜩 모은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이웃집에 그 젊은 아주 미인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인하고 가까워져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새로운 부인이 계속 이 남편한테, 우리 애는 어리고 당신 전처 애는 큰데 빨리 우리 애한테 재산을 좀 물려줘라. 안 그러면 큰 애한테 다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여러분 남자들이 대단해 보여도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목이라 그랬잖아요. 막 틀어버려. 그래서 이 남편이 막 그 둘째 유치원 다니는 아들한테 금 빌딩도 하나 주고 막 땅도 주고 했는데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어느 날은, 아니 우리가 젊고 아직도 애들도 어린데 뭘 그렇게 자꾸 달라 그러냐, 더 이상은 안 돼, 딱 선언을 했대요. 근데 얼마 안 돼갖고 그 아내가 챙길 수 있는 재산은 다 챙겨가지고 그 유치원 다니는 애 데리고 서울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처음부터 이 남자를 사랑했던 게 아니고 돈을 목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에요. 근데 이제 이런 도덕적인 어떤 뭐 문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뭐 경제적인 이유로 이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탄의 속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어리석었구나.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리석었죠.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신앙 안에서 크게 속은 적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 준비를 하다가, 그 안상홍 증인에 속한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좀 읽었어요. 그런데 안상홍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글을 올렸는지, 야, 사람이 참 이런 내용을 믿고 이렇게도 속는구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신천지. 제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신천지 같은 데 속는 바보들도 있구나. 저도 속고 있으면서 그랬다니까. 제가 속했던 교단의 그 목사도 신천지 이만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안 속아.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꾀이는 자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사람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인성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바른 교회를 가도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 게 물들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왔어도 새로운데 좋은 모임에 가서도 적응 기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폐해가 정말 심각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좀 지혜로운 축에 속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께 지가 빠졌어. 왜 그런 표현들 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알지만 자기 지혜에 자기가 속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그 사람이 어리석죠. 예를 들어 어리석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이사야서 4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똑같은 나무로 어떤 나무는 불을 피워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나무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신이다 하고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각이 있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같은 나무로 어떤 거는 불쏘시개를 삼고 어떤 거는 신을 삼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하고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없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짓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집에 이제 그 전도를 갔는데 누가 소개해줘서 갔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가 그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앉아서 이런저런 여담을 하다 보니까 TV 옆에 그 TV 그 받치는 장이 있잖아요. 장식장이. 그 위에 옛날 집신이 하나 한 켤레가 딱 있더라고요. 저는 인테리어 소품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각이 있으시네요. 이거 인테리어 소품 이런 거 옛날 집신도 갖다 놓으시고 그랬더니, 에이, 아니에요. 그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차를 하나 샀는데, 점쟁이한테 갔더니, 그 사고 안 나려면은 집신을 두 켤레 마련해갖고, 하나는 집 거실에 놓고, 하나는 아들 운전대 위에 노락해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집신이 말을 할 줄 압니까? 생각을 할 줄 압니까? 볼 줄을 압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이 인간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 여러분이 들어도 어리석다는 생각 드시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너무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집은 이제 그 진해에 살 때 제가 전도를 갔는데 한 젊은 부인이 살던 집이에요. 근데 문을 딱 여니까 정면에 옛날 집인데 문을 딱 여니까 정면에 벽에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젊은 분이 왜 저런 걸 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 해군인데 배 타고 나가면 보름도 좋고 한 달도 있다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자기 어머니 속을 너무 많이 썩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군하고 결혼을 해. 해군이 보름이고 한 달이고 타지에 갔다 오는데 타지에 가면 계속 배에만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만 떠 있는 게 아니고 항구에 도착을 한다는 거죠. 항구에 가면 이제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기 남편도 그럴 거라는 불안함이 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부적을 탁 해갖고 저기다 걸어두면 괜찮다 해서 자기가 걸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부적 보면은 빨간 글씨로 해갖고 붙여놨잖아요. 그 종이 쪽지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그 믿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혜롭다는 건 뭐냐? 내가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가 속이기 힘들어요. 그렇죠? 사기꾼이 애를 탁, 애 속여먹긴 쉽잖아요. 뭘 모르니까. 근데 애한테 물었을 때 애가, 잠깐만,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면 사기꾼이 못 속여. 그죠? 근데 자기를 믿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면 속는 거예요. 마귀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애와 같습니다. 마귀 우리 속여먹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는지 볼게 이러면 속이기가 힘들어. 맞죠? 그러니까 누가 잘 속아 넘어가느냐. 나는 똑똑해. 나는 안 속아. 이런 사람들이 잘 속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나는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이러면 속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우리 지금 현 시대에서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 남에게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남에게 확인하는 순간 가짜가 들통나거든. 절대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러면서 속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안 속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속기가 훨씬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하는 게 필요하듯이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잘 아는 분들에게 또 의논해보고, 그죠? 여쭤보고, 알아보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단에게 잘 속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잘 속아요. 뭐 이자율을 뭐몇 프로 은행에서 뭐1% 준대 우리는 10% 주겠다. 혹해가지고 그게 맡기잖아요. 탐욕이 많은 사람이 잘 속아요. 또 보면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시험에 잘 빠진다는 거죠. 부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부에 대한 욕망이 강할수록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과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 시간이 다 됐네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어리석게 꾀임에 빠졌느냐? 그들은 율법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에 넘어갔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구원받을 때는 아, 나는 안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구나. 이렇게 구원받아놓고 다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입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하고 이미 율법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 사람이. 아, 나는 그럴 수 있어.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시 육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도 갈라디아서처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이게 육신을 신뢰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결정타를 하나님이 내립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개역성경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 이거는 개역성경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제대로 된 이제 번역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게 이게 자기 인간의 모습인데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좀 변하니까 아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신뢰하는 기초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는 이분은 예수님이죠.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법이에요.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데 바탕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예,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데서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는 대로 마음의 뿌리를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 다시 자기에게 뿌리를 내려서 내가 뭔가 하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죠? 주님에게 바탕을 두고 뿌리를 둔 그 마음에서 그걸 옮겨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거는 저주받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더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